여러분들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힘겨운 비아돌로로사를 오르시는 그 마음으로 이 계단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서 올라오시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숨이 차게 올라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오시면 그 시간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시간을 맞이해서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이런 말을 참 자주 합니다.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한다. 마음에는 참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잘안 따라준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몸 따로 마음 따로이라는 얘기죠. 몸 따로 마음 따로. 흔히 나이는 못 속인다고 합니다. 나이는 못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몸과 마음이 따로 놀 때, 따로 놀때 우리 흔히 그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은 그대로인데 이 몸은 예전 같지 않은 거잖아요.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몸은 많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움직임이 좀 둔해지고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것을 이제 노화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죠. 노화의 시작. 늙어가고 있다. 마음은 이제 어른들도 마음은 청춘 같잖아요. 연세가 들어도 아주 그 18세 소녀와 같은 그런 청춘의 마음을 갖지만 몸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몸은 이제 노화의 시작으로 인해서 많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둔해지기도 하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리지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거지요. 뭐 그것이 뭐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내버려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잘 보면 분명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맞추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습관이 될 때까지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관이 될 때까지라는 그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 마음이 원하는 만큼 또 마음 먹은 대로 할수 있으려면 몸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 몸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결국 그 몸이 습관이 될 때까지 하게 되면 그 마음과 몸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전히 몸 따로 마음대로 따로 살게 되면 이 몸과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몸과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요. 계속 멀어지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몸 따로 마음 따로 내버려 두면 신앙도 노화 현상이 나타나요. 신앙도 늙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몸과 마음이 따로 가요. 신앙생활이 만약에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미 늙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난 늙었다.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은 이 육체의 나이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춘의 열정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새벽 기도에도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고 또 신앙의 열정도 이제는 완전히 사그라든다고 할 때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미 신앙적으로 늙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화의 현상을 늦출 수도 있고 빠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늦출 수도 있고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늦추기 위해서 이 효과적인 노력을 한 사람은 노화를 더디 진행시킵니다. 더디 진행시켜요. 그런데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노화의 현상은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일평생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는 일치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몸과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 몸과 마음이 일치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할까? 내려놓아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요. 미디어 금식을 하고 오락을 금하고 고기를 삼가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지요.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몸을 이겨보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몸을 이겨보는 훈련, 몸의 그 게으름들을 한번 이겨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내가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보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또 말씀을 듣기 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구별하여 나아가는 훈련들을 해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일에 한번 집중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평소에는 내가 기도하는 일을 잘 못했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통해서 이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새벽기도에는 평소에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기간을 통해서 내가 새벽기도에 한번 집중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일치된 삶으로 나아가 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잡히시기 직전에 행하신 발자취를 기록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맞추어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은 고난의 피, 고난의 길, 피 흘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의 고난의 길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에 오르셨다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1.5km 정도 왼쪽으로 가면 감람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눈으로 바로 보이는 곳에 감람산이 위치해 있고 이 감람산 서쪽으로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붙어있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곳에서 기도한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 제가 몇 가지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분명히 몸의 어려움을 말씀을 하십니다. 몸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무엇에 집중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에 집중합니까? 기도예요, 기도. 36절에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얘기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얘기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장차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생각해 보니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마음이 고민이 되고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만찬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 예수님의 행하신 그 발자취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퍼하고 본인이 그 피 흘림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몸과 마음이 지금 따로 가는 거예요. 주님도 역시 몸과 마음이 따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괴로운 걸 아니까.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길인 줄 아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이 따로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바로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완전한 인간의 의로 오셔서 인간이 당해야 될 고통과 아픔을 직면하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이 걸어갈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에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치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결정적 이유, 그것은 주님이 바로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도 역시 충분히 이 몸과 마음이 따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몸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내 마음이 고민하고 내 마음이 슬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몸과 마음이 일치된 삶으로 나가게 하셨던 이유, 그것은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몸이 반응하는데 그것이 어떤 반응입니까? 피하려고 합니다. 그 고통의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저 편안한 곳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몸 따로 마음 따로입니다. 대개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몸의 반응 앞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인간의 반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오면 누구나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앞에 당하게 될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도 역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자신이 당할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평소에 기도하던, 늘 기도하던 그 자리, 평소에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 나아가십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언제나 몸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문제 없을 때는 몸과 마음이 일치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는 몸과 마음이 따로 가려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 그 지켜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를 또 따라갔더니 이야기합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항상 기도 중심의 사역의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녔어요. 함께 이끌고 다녔어요.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새벽이든 밤이든 병자를 고치든 제자들을 가르치든 상관없이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일치될 때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일회성이거나 충동적이거나 또는 순간의 어려움만 모면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습관이 될 때까지, 몸과 마음이 일치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단지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저 도구용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기도 안 하면 내게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찜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적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부적을 붙이고 있으면 내가 평안할 것 같고 문제 없을 것 같고 내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도 안 하면 그래도 장로인데, 그래도 권사인데,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그래도 기도 안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찜찜하니까 그냥 부적과 같이 붙이고 다니면 될것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당면한 문제 앞에서 죽을 듯이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그저 일회용 기도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몸에 익숙해지도록 습관처럼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몸에 익숙해지도록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의 시간을 날마다 가져라.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기 앉아 있으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기도하라. 38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서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주님이 이것을 직접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몸과 마음이 따로 가지 않도록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강조해도 허공을 치는 메아리일 뿐이지만, 기도의 맛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뜯어말려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익숙해질 때까지,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의 맛을 느낄 때까지, 기도할 마음이 몸을 이길 때까지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의 이 기도만 봐도 예수님께 다가올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짐작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따로 가지 않고 일치된 삶을 나가게 하는 결정적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만 봐도 충분히 이것이 짐작 가능합니다. 37절부터 38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인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기도는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도움을 청하는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의 몸은 약합니다. 역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역시 약했습니다. 마음은 아니더라도 몸이 따라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힘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셔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 있는 삶, 그 몸의 게으름을 이겨내며 몸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마음이 번민스럽고 몸이 괴로울 때 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이어야만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목소리를 높여봅시다. 그래야면 반드시 마음의 번민은 떨쳐버리게 될 것이고 몸의 괴로움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해주셔서 그 몸과 마음이 일치되게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